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 무효 7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박 대통령이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모든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미군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의 이 관리는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전략적 타격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보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코튼이 미군 북부사령관도 지난 3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적합한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이 아직 그럴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노동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정도의 기술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만난 뒤 양측 군사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알레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그러나 실제 전투가 중단되고 민간인들이 대피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중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라며 이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중국은 시장 경제가 아니어서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그동안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적 재산을 도난당하고 기업들은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과 같은 위험한 존재를 지원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위안화 가치의 평가 절하, 덤핑 제품 판매 등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TPP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TPP에서 바로 탈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었습니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 모든 참여국들의 비준을 받도록 한 이 협정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서방 기업들과 최대한 많은 석유 관련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란은 또 핵 문제로 국제 제재를 받는 동안 실추됐던 석유 수출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석유 수출국 기구 산유국들과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중 하나인 국제 핵 합의로 1년 전 상당수 제재가 해제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B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9일 금요일 B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총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 예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 국회는 오늘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총괄합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이 재정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가결 처리됐다고 선포했습니다.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최순실 등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이들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40여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와 동시에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권한 정지 이후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가결에 이어 탄핵 여부의 마지막 절차인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두세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 한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황 총리는 국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조약 체결과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혼란을 조성하고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따라 전군의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는 미한 군 당국이 대북 정찰기와 무인 정찰기 등 연합 감시 자산을 추가로 운영하고 북한군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 현장에서 응징할 수 있도록 부대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전 세계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전보를 발송해 주재국에 한국의 외교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등 직면에 있는 중차대한 외교 안보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한국 정부의 대처가 주목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를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절차상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제 앞으로 주요 외교 안보 라인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추한 안이 가결이 된 거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네.
국군 통수권을 포함을 해서 건재순에 의해서 국무총리로 이양이 되게 됩니다.
예.
따라서 국무총리가 지금 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외교 안보 국방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특히
네.
외교 안보 국방의 권리도 자동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이양이 되고요.
예.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6개월 최대 6개월 내에 심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최고 수반은 총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외교 국방 라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외교나 국방 라인과 같은 주무장관들은 권한 대행을 보좌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예.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 이 외교 안보 라인은 어떻게 역할이 주어지는 건가요?
지금 청와대의 김관진 실장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안보 라인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할 때보다야 뭐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오히려 지금 박 대통령이 사실 외교안보 국방의 전문가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각 김관진 실장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뭐 통일부 장관 하는 이런 어떤 외교안보 라인에 각 장관의 전문성이 더 심해 뭐라고 할까요?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외교 안보 차원의 어떤 공백이나 어떤 문제는 크진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뭐 한국 언론의 그동안의 최근의 분석을 보면요. 대북 문제나 외교와 관련돼서 내려졌던 결정 가운데 선뜻 납득이 가기 어려운 결정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한국 언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오히려 외교 안보 라인의 전문적인 그 인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이전보다 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신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일부 외교 안보 국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일반적인 판단과 국책연구기관의 판단 또 각 부서의 판단과 다른 결정들이 나타난 경우가 좀 발견이 되거든요.
예.
또 이제 그로 인한 혼선으로 인한 비용도 초래가 됐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용적인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을 한 외교안보적 판단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에도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예, 예.
관련돼서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대북 제재는 그대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네.
김정은 정권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정권의 근간이 흘릴 정도로 쉽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외화 부족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의 이 상황에서도 부족한데
네.
최대 3분의 1 정도의 외화가 감소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 대북 압박 조치의 강화라는 기본 틀은 유지가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유지하고 있던 대북 압박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서 물론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시도하겠죠. 왜냐하면
예.
형상 등 추가적인 도발이 없는 한 일단은 협상을 시도할 거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미국 정부하고 보조를 맞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워싱턴의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북한이 한동안 도발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이유
예.
가운데 하나는 이제 도발을 했을 경우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오히려 그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뭐 은연중에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워싱턴에서는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예.
안보 국면이 조성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역공으로 안보 정국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북한의 초기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이 고강도 도발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왜냐하면은 이제 대미 도발은 안 할 겁니다 당분간은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권과의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은 정권도 대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뭔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고강도는 아니지만 NLL 인근에서의 중저강도의 분쟁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타서 도발의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형태의 교묘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한국 내에서 그 외교 안보 라인이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제 무대에서 사실 대통령이 해야 될 그 외교적인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장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은
예.
실무적인 협상으로 가는 외교 관계가 있고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괄 타결하는 그런 협상이 필요한데
예.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건 대행이 사실은 이제 큰 틀에 국가의 어떤 그 국정의 대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일들은 거의 하질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큰 틀의 대외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일들은 적어도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존의 합의, 그다음에 기존의 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드 배치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네.
이미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을 뭐 번복하거나 아니면 뭐 변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거고요.
네네.
기존의 큰 틀의 방향들이 모두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 얼마 전에 한국 내 적지 않은 반대 속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탄핵을
예, 예.
주도한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자동맹이고요. 일본과의 협력은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예.
엄밀히 보면 독도 문제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안보 문제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변함없겠지만 지소미아 지금 말씀하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차기 정부가 입장을 달리하는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네.
문제는 아마 재검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에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 북한 인권 상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합니다. 지난 2014년 이래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는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정권의 개선 노력 여부를 점검할 목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토론에 앞서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차장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로부터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올해도 북한 인권 상황을 안건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하며 절차 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 투표는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고 이 투표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이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 논의와 관련해 절차 투표를 요구했지만 9개 이사국이 찬성하면서 안보리 논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9개 나라가 북한 인권을 정식 의제로 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절차 투표에서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의 유엔 대표는 이날 안보리 논의 직후 탈북자 2명을 초청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총회는 이달 중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 관계자들을 국제형사법원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지난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또 어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북한 내의 범죄 유형이 다른 나라의 반인도적 범죄 사례와 매우 비슷하다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3명의 저명한 전직 국제재판관들이 중앙에 앉아 증언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엔 인권 관련 국제 형사소송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4명의 형사 전문가들, 왼편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강철환 씨와 수용소 운영에 관여했던 전직 북한 관리 2명, 북한 수뇌부와 수용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섭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와 그 책임을 추궁하는 국제 모의 재판이 8일 워싱턴의 존스 허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모의 재판은 루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토머스 비켄달, 마크 하먼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관이 실제 국제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필레이 전 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활동과 정책, 상황 등이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히 규명하기 위해서 모의 재판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bring our expertise and experience. We'll consider all matters objectively. Look at the facts, the law, and so on. But we have
전직 국제 재판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과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반인도적 범죄를 판별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모의 재판은 정치범 수용소를 촬영한 위성 사진들과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잔인한 고문과 폭행, 사법 절차 없는 처형, 굶주림,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운영에 관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 출신의 탈북민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호를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국제인권체계와 북한 내 현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정치범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수감자들한테는 인권이라는 게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인간으로 보고 그 사람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한테 사람인데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주관경도 안 주고 이렇게 때려 죽이냐. 이런 말이 북한에서는 안 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면 짐승만도 못하는 취급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인권이라든가 그런 건 도저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든 입지 못해 뭐 얼어 죽든 북한 정부에서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전혀 그 의식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 탈북민은 한국에 와서야 인권이란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며 북한 주민들에겐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초보적인 의식 자체가 없어서 피해를 당해도 이게 인권 피해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감자 처형에 직접 관여했다는 또 다른 전직 관리는 이런 원칙 때문에 일반 정치범에 대한 재판과 처형 과정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뇌부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은 수령의 말이 곧 법이고 헌법 등 모든 게 김 씨 가족 밑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이런 범죄들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asically that you know all law, all the essence of the regime evolves from the Kim family down.
수령 독재의 근간인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하에 중앙당 조직 지도부에서부터 군대와 보안기관들이 조직적으로 통치와 처벌을 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모의 재판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4명의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와 5개 기관이 주민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증거물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에서 형사기소를 담당했던 영국의 스티븐 케이 국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날 VOA에 범죄를 주도한 북한 수뇌부의 책임을 추궁토록 즉각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leaders must take responsibility and set aside their differences, their political self-interest.
북한 정권만을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고한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정직한 국제사회가 책임을 추궁해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인 마크 하먼 전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관은 VOA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자신이 관여했던 유고와 캄보디아의 반인도적 범죄 유형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Crimes are similar in ter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Enslavement, you know, murder. Those crimes are all similar to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노예화하고 살인하는 형태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국제 재판에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평시 혹은 전시에 일반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유고 등 여러 국제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됐었습니다. 이날 모의 재판에 참석한 한국의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VOA에 매우 저명한 인사들이 모의 재판관으로 참여한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압박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국제형사재판소 뭐 이런 데서 해야 될 것을 지금 민간인들이 나서서 그런 이런 유형을 갖추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좀 그 압박을 하는 공식적으로 이런 그 트리뷰널이 열려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재판장을 맡은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60일 안에 이날 받은 증거물들과 증거들을 검토해서 판결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위원장에 리선권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 총회가 어제 평양에서 진행된 사실을 전하면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선권은 2006년부터 남북장성급 회담이나 군사실무회담의 북측대표로 나섰고 2010년 이후로는 남북이 개성공단 3통 문제를 협의할 때 북측단장을 맡아왔던 인물입니다. 군 출신이면서 남북 협상 경험이 많은 대남통으로 꼽히는 리선권은 대남 총책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오른팔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지난 5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일 서울 광화문의 한 공간,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제3차 통일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의 변화를 정치와 군사안보, 대외정책, 경제정책과 사회문화, 과학기술, 교육제도의 변화 등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임강택 정책위원장입니다.
민화협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항상 준비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사업을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좋은 방법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전에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북한의 정치와 군사안보, 대외정책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정치에 대해 발표한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당국가 체제가 특수성 모델로 거기서 다른 당국가 체제보다 조금 더 나간 게 소위 유일지도체제라는 것을 제도화한 특징이 있죠. 저는 이제 김정은이 그것마저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수령제라는 개념을 이제 썼던 거고요. 김정일이 훨씬 더 이렇게 인치의 성격을 가졌다면 수령으로서 김정은은 사실은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시스템 운영과 소위 유일 지도 체제를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이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군사안보 분야를 진단했는데요.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의 확장과 선택적 군사적 강화를 통해 집중적으로 군사력 건설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때는 사실은요. 이런 억지적 개념보다는 생존을 위한 딜의 개념을 쓰여 핵개발했어요. 그런데 김인정일 시기에 바로 이 거부제 억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부제 억제 체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정은 시기에 와서 보도 확장되면서 징벌적 억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거부적 억제까지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재래식 무기, 노동, 스커드 이런 데다 다 핵무기를 장착을 시켜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뭐랄까요 이 핵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은 준비한 글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앞세운 도발을 심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비핵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은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은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군이라는 기존의 엘리트 집단이 그 안에 이너 서클이 다시 생겨서 그 엘리트 집단의 그 서클이 좁아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외곽 조직이 생겨서 그 외곽 조직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김정은 정치가 계속 오래 간다면 사실은 소외받는 사람들하고 군에서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현재 군의 배동량 교체가 옛날에 800g이었는데 그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우를 받던 군인들의 불만이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김정은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불안정성 자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북한이 상당한 그 역량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운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동시에 불안정성도 사실은 그 오히려 그 성공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 양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모습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핵 무장을 하고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일정 정도의 어떤 새로운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그것이 그 이면에는 동시에 어떤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것은 김정은이 더 이상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유대나 그 존중에 연연하지 않는 대외정책, 대남정책을 지금 할 개연성이 지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그 존중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자신의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한 이러한 김정은의 정책이 추후 어떤 특정한 계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상당히 북한 내부의 그 불안정성이나 군사적 갈등 외부적으로 이걸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경제 현황과 시장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거쳐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주민 생활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서 직무 정지됐습니다. 세계 각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알아보고요. 얼마 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 결별을 선언한 뒤에 두 나라가 그 관계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최근 양국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러시아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미 연방 의원들이 조사를 촉구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원 299명이 투표를 해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고요.
예.
박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이날 저녁부터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이제 직무는 바로 정지됐습니다만 대통령 자리에서 지금 물러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직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지만은요, 국가 원수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정지되는 겁니다.
예.
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확정된 직후에 서울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요. 외교안보와 경제, 민생 모든 분야에서 국정에 한치의 공백 없도록 혼신을 다해서 대내외의 불안과 우려를 믿음과 신뢰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공직자들에게 촉구를 했는데요.
예.
군은 추후에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탄핵안은 국회에서 이제 가결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을 받은 이 헌법재판소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길게는 180일, 6달까지 예상이 됩니다.
예.
국회가 탄핵 소추안에 적은 박 대통령의 이 헌법, 법률 위반 사항들이 과연 국가원수의 직위를 박탈할 만한 내용인지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을 나누게 되고요.
예.
최종 심리를 통해서 이 중에 6명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이 돼서 60일 이내에 또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질지는 이제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남아있는 건데요.
네.
자, 그 한국 현지 언론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범죄를 주도하거나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정식 입건된 피의자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을 걸로 이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가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공익기관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예.
또 주요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이 재단에 출연금을 낼 것을 부탁해서 많은 돈을 거뒀는데 바로 이게 대통령 직권남용 또 뇌물 혐의에 해당하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예.
이밖에 최순실 씨하고 측근들이 국가 기밀 문서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뜻대로 손질하는 한편 정부 주요 정책과 인사에 관여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런 과정을 방치하거나 도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또 최 씨 측근들이 문화 채용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도 검찰 예. 조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군요.
네.
자, 지금 외신들도 이 국회 탄핵 결정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 언론들이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소식을 긴급 타전했는데요. 그간의 과정 또 전망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AFP 통신은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말하면서 청렴한 지도자로 청와대에 들어간 정치인이 놀랄만한 추락을 했다라고 전했고요.
예.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동안 박 대통령이 일으킨 수많은 추문에 한국민들이 분개했고 이번 일은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이자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야권과 시민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미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한국에서는 권력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안보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 상황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해온 북한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큰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도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서 탄핵안 의결 상황을 생중계하는 이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CCTV하고 중국 신문망 등은요.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상황이 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계획을 비롯한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또 중국의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왕이는요, 동시 통역까지 지원하면서 탄핵안 가결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요, 오늘 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났는데요. 면담을 가진 뒤에 기자들한테 나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결정은 한국민과 한국의 민주적 기관이 내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국 내정에 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예.
하지만 또 미국과 한국과의 그 동맹 관계는 강하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대북 공조와 관련돼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조를 맞춰왔는데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것들은 있을까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요. 북한과 다른 지역 현안들 그리고 국제경제와 무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한다면서 현재 두 나라가 함께하는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계속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의 이른바 결별을 선언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졌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다시 조금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있습니까?
아, 예, 최근 미국과 필리핀과의 관계가 이전의 이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신호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아, 다음 달에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얼마 전에 이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새롭게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미국 정부의 인적 구성이 바뀌는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그 호의적인 대화를 나눴고요. 아, 몇 달 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필리핀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단독 전화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예.
두 지도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뭐 서로 상당한 호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예.
아, 당시 필리핀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트럼프 당선인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강력한 마약 소탕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책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당선인은 나도 불법 이민자 대책을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를 공양했다가 강한 비판을 받았다면서
예.
뭐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의 마약 대책을 지지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대책 마약 소탕 작전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비판했던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후에 한 다섯 달 동안 마약 거래 정황만으로도 재판 없이 직결 처형을 한 사람이 4천 명이 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현 정부는 인권 침해와 사법 절차 파괴 문제를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차기 정부를 이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필리핀의 마약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 정부와 다른 시각을 표시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고 관계 정상화에 협조할 의사를 좀 가지게 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성킴 신임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도 양국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성김 대사가 두테르테 대통령을 면담했는데요.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필리핀 대통령궁 측이 이 대화에 대해서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걸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뭐 대화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김 대사는 미 대사관 측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필리핀과의 관계의 모든 측면이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면서 필리핀 국민들은 양국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들이 뭐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는데
네.
미국 의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요 의회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에릭 스웰웰 하원 의원하고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의원이 어제 이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초당적인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난 여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이 해킹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예.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편향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또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또 이메일이 해킹됐는데요. 미국 정보 당국은 이런 이메일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 해커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 최고위급 지시로 해킹이 이뤄졌다는 건데요. 이 상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러시아가 이번 미국 대선에 관여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즉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에 불리하도록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일 텐데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조사 요구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만이 아닙니다.
예.
여러 공화당 의원도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었던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서 미국 대선에 관여하고 한쪽에 유리한 정보를 공개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의혹을 규명하고 부인하고 러시아 관련 당국이나 책임자를 상대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일부 의원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서 러시아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일축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중국일 수도 있고 다른 3자의 행위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또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러시아 정책을 놓고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의회 소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임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임시 예산도 이제 오늘 자정이면 이제 만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연방 하원이 어제 4월 28일까지 약 5동안 동안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1조 달러 규모인데요. 국방비를 증액하고 이 오염된 식수로 납중독 사태를 겪고 있는 미시간주 플린트 주민들과 이 홍수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예.
상원이 오늘 이 예산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합니다.
상원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5개월 동안은 이 임시 예산으로 정부가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광부들에 대한 의료와 연금 혜택 등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하원이 어제 이 예산안을 승인하고 휴회에 들어가 버린 상황이어서
예.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상원에서 오늘 중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
이를 바라는 의원은 없다는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하루 종일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모두 영하 1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0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영하 2도, 낮 기온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3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내일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함흥 아침에 영하 4도, 낮 기온 5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 기온 영하 4도, 풍산 역시 아침에 영하 17도, 낮에는 4도,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운기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먼바다에서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2에서 4미터로 일고 그 밖의 해상은 2미터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 무효 7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박 대통령이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모든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미군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의 이 관리는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적 타격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보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사령관도 지난 3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적합한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 법을 터득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리들은 북한이 아직 그럴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노동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정도의 기술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만난 뒤 양측 군사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알레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중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라며 이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중국은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어서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그동안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적 재산을 도난당하고 기업들은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과 같은 위험한 존재를 지원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위안화 가치의 평가 절하, 덤핑 제품 판매 등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TPP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TPP에서 바로 탈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었습니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 모든 참여국들의 비준을 받도록 한 이 협정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서방 기업들과 최대한 많은 석유 관련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란은 또 핵 문제로 국제 제재를 받는 동안 실추됐던 석유 수출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석유 수출국 기구 산유국들과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핵 합의의 해체 가능성을 경고했고 그의 대통령 취임 전 석유 산업을 강화하는 데 이란이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